사도들이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교회는 굉장히 큰 부흥을 맞이합니다. 성령을 받은 직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 설교로 인해서 믿는 사람 3천이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일으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또 한 번의 설교를 하는데 그때 믿는 남자의 수가 5천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부흥이 예루살렘 가운데에 이루어집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요세푸스의 그 증언에 의하면 약 3만 명에서 8만 명 사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수의 편차가 좀 많기는 하지만 대략적인 인구의 분포는 그렇습니다. 남자의 수가 5천 명이 믿었다라고 한다면 여성의 수 그리고 계수되지 않은 어린아이의 수까지 포함한다면 대략 12,000명 정도의 성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전체 인구의 숫자가 3만에서 8만 사이인데 대략 6만으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12,000명의 숫자라고 생각한다면 대략 예루살렘 인구의 5분의 1이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굉장한 숫자이죠. 20%의 분포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라는 랍비를 믿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 상황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두려워합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곧 권력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본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를 따르는 도당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경계하며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에게 더 이상 그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함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파하고 예루살렘에서 전도활동을 계속 왕성하게 더 해나가는 상황이죠. 그때의 교회들은 갈수록 커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적인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커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교회 안에 깃들게 되는 거죠. 4장 32절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라. 교회가 굳건해지고 믿는 사람의 무리가 더 많아지고 이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믿는 남성 5천 명이 그리고 전체 인구 숫자로 따지면 1만 명이 넘는 그 성도들이 서로의 물건들을 서로의 밭들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온전한 모습들을 성경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그 밭을 팔아서 즉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팔았다라고 의미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는 곳의 도구가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땅의 이야기죠. 모세가 출애굽한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에게 땅은 단순히 집 짓고 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땅입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땅의 문제는 단순히 땅 따먹기의 그 정복 전쟁과 이야기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 교회의 초대교회의 이 사람들이 서로 땅을 팔았던 이야기들을 그려내고 있는데, 그것은 곧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이제는 선민의식,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다면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라는 인물 또한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36절, 37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니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또한 특별히 한 사람을 그려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바나바가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인지를 이 사도행전의 글 혹은 여러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성경은 아주 멋지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성장과 예루살렘에서의 이 복음사역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성경의 역사가 끝이 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행복하게 끝나고 되게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맺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초대교회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것이죠. 5장 1절, 2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초대교회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가 심각한 죄의 문제가 그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도 아마 베드로의 설교 혹은 그 근방으로 해서 믿게 된 이들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에 자발적으로 자기의 땅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신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한 여러 부분에서 고려를 했겠죠. 그 땅을 팔아서 존경받던 바나바의 모습이 부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의미로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바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헌신이 온전한 헌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5장 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고 할때이 감추매라고 사용된 헬라의 어원은 여호수아 7장에 등장하는 아간의 이야기와 사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가는 단 성경에서 네 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이 감추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물건을 가졌음이라 이 말을 직역하면 감추었음이라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사용됐던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니라 라는 단어와 여기서 아간이 가졌음이라 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죄악의 무거움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 때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그때 경고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절대 그 취한 물건을 손대지 말라.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이 백성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간은 그 물건에 손을 댑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큰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죠. 그 이후 하나님께서 아간이 그것을 손을 댄 것을 밝히시고 이후 아간과 그에 속한 아들, 딸, 가축 그 모든 것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문제와 이 대목은 그 일의 중요성이 아간의 범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헌신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문제를 꼬집습니까? 이 문제를 과연 어중간한 헌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아간의 일과 이 일을 비교하면서 이 일을 명백하게 신앙의 깨뜨림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문제가 갑자기 욕심이 생겨서 실수한 것이라고 치부하지만 실제로 이들 마음 가운데는 그 불신앙의 부분들이 계속 잠재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후에 신앙의 깨뜨림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우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땅을 팔기 전에도 내 땅이었고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왜 거짓말을 하였느냐. 그리고 강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가죠.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야. 이 문제를 베드로는 내가 왜 그것밖에 헌신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였느냐. 왜 성령을 저버렸느냐. 즉 신앙의 저버림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명백하게 이 사건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이런 질문 하나 던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헌신하려고 했는데 이 어중간한 이런 실수 때문에 사람까지 죽이는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절대 개인의 신앙의 부분에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의 성결의 문제와 그것을 지켜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심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성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초대교회는 이제 막 그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아무리 5천 명이 더해지고 굉장히 큰 은혜가 그 초대교회에 임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초대교회는 그 새싹이 이제 막 돋아나는 그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들 안에서 성결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는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은 아간의 죄악처럼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 사랑을 전제로 했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것은 곧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 절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죠.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항상 이 성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를 항상 바라봅시다. 우리 또한 이 성결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넘어질 수 있는 아간이 될 수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매일 하나님 안에서 구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님의 소리에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넘어질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신앙은 매일매일의 그 긴장 상태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긴장하며 성령 안에서 바르게 서 있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에도 초대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와 같은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이러한 자를 교회 밖으로 쫓아낼 것을 명령합니다. 이 음행한 자를 쫓아내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고 육신은 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에게 내어주면 곧 공동체 밖으로 내쳐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즉 이 고난을 통해서 육신은 멸하고, 즉 육의 악함은 죽고 그 영혼이 다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에는 많은 의미가 있죠. 힘든 것, 아픈 것, 그것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때에는 너무나 힘들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 고난과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한 은혜나 얻게 되는 것은 제가 이 새벽에 그 내용을 일일이 다 말하지 않더라도 아마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고난의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잘 나가고 있는 초대교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정말 서로의 것을 통용하고 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에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덕스럽지 못한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위기가 닥쳐온 것이죠.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공동체가 깨어질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지체들이 생겨날 수 있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지체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 아주 위기의 큰 상황입니다. 가장 잘 나갔던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시련이 닥쳐온 거죠.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결과가 있습니다.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적 존재에 대한 인식이 바로 경외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언제 죄짓습니까? 우리가 언제 타락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편으로부터 얼굴을 돌립니까? 바로 혼자 있을 때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 죄를 범합니다.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아. 아무도 없어. 이제 나 혼자밖에 없어. 내가 이걸 해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때 우리는 죄짓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이 성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준 것이죠. 왜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던져줍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결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또한 자신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애를 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봄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매 순간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문제, 또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이 시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